오늘 우리가 함께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민수기라는 말은 백성민자 그리고 숫자, 그래서 백성의 숫자라는 백성의 수를 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numbers라고 하는데요. 이 민수기라는 제목은 헬라어를 번역한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시면 히브리어 원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려진 땅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점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뭐 했을까요? 떠나고 진을 치고 또 떠나고 진을 치고 계속해서 40년 동안 반복되는 그런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목민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 동안 엄연히 이 애굽 최고 문명의 도시에서 정착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은혜로웠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물고 싶지 않은 데가 있는데 르비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곳에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구름 기둥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1년 동안 머물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됐던 그 어려움은 말로 다할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머물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옮겨버리면 그러면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역사는 불평과 원망과 한숨의 역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쉽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 중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감사했던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 3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200만 명은 다 불평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다 전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그 레위기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바로 이 민수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혹시 민숙 집사님이나 민숙 권사님 계시면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자꾸만 민수기, 민수기 이름 부른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저는 책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민수기 3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2장의 배경은 이제 1세대가 다 전멸을 하고 이제 2세대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 가나안 땅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서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건너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르우벤과 갓지파가 빠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요구사항이 정당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은 요단 동편에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들은 요단 동편에 머물고자 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뭐라고 했습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첫 번째로 소유가 많아진 거예요. 소유가 많아지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합니까? 머물러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의 소유를 지키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들이 소유가 없었다면 그러면 안 건너갔을까요? 무조건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으로 그렇게 건너갔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소유가 많아진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소유가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건너가야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유와 재물에서 안정과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소유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겉보기에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해 주셨어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죽고 우리 주님이 사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죄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십니까? 세 번 물어봐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진짜 네가 날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도 질문해야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혹시라도 내 주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물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요단 동편에 머물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후반절에 보시면요.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즉 보니까 거기서 만족스러워지고 거기서 욕심이 발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눈을 감았다면 차라리 그 땅을 바라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았기 때문에 거기서 욕심이 발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더 좋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암직도 했다라는 말을요 영어 성경에 보면 pleasing to the eye라고 합니다. 눈을 즐겁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내가 눈이 즐거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먹고 거기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한국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까지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뱀이 나와서 유혹하는 순간 거기서 게임은 끝난 거예요. 뱀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뱀을 잡아먹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먹는 데 좀 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건너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안 넘어가겠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이기적인 발상입니까? 르우벤과 갓자손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화합이 깨집니다. 연합이 깨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저하됩니다. 모세는 이 이후에 이 6절 이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거기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정탐꾼들이 10명이 못 들어가겠다고 한 그 사건을 통해서 다 전멸되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하면서 이 르우벤과 갓지파의 이기적인 이 모습을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링컨의 일화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링컨이 두 아들에게 과자 3개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둘이 난리를 치면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한 명이서 과자 2개를 차지하겠다고 계속해서 막 요란법석을 떨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링컨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링컨이 특유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욕심은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애들에게 양보는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이 이기적인 모습, 이 르우벤과 갓지파처럼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염려하고 왜 그렇게 우리가 불안해할까요? 우리가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아이들과 아쿠아리움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통로가 있는데 그 천장을 보니까 거기에 막 상어가 돌아다니고 전체가 아예 그 수족관이 너무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가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상어가 막 튀어나올 것 같으니까 애가 막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멀리서 보면 우리가 그 수족관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바닷속 안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바다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족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빌립보서가 기쁨의 소신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보지 마세요. 상황을 보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로 욕심을 제어해야 합니다. 감사로 욕심을 제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고를 봅니다. 그런데 광고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광고에서 선전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갖고자 소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광고를 만드는 사람은 이 소비자의 그 욕심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사게 만드는 그런 광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고를 보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불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을 통해서 불만족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르우벤과 갓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을 보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그 땅을 보니까 거기서부터 불만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니까 여기서 내가 머물고 여기서 내 소유를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감격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불편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만족스럽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여기에 남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땡큐라고 하는 말은 띵크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는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노예의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욕심에 눈이 멀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욕심을 몰아내야 됩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부풀어진 욕심을 다시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몇 명만 예수님께 나옵니까?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나머지 9은 왜 안 나온 것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핑계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신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했잖아요. 말씀만 하셨으니까 그냥 날 때가 되어서 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축소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은 내가 너무 깨지지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시간 낼 때 예수님께 찾아가야지 하면서 은혜를 미루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그 핑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니까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우리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억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영혼의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판단과 우리가 하는 결정은 다 내 주관적인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서 나눴던 이야기인데 그것은 1탄이고 2탄이 새로 생겨서 한번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쉐어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밥을 먹고 날씨가 정말 추웠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아무도 사무실에 안 계셨어요. 그때 너무 달달한 커피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스타벅스를 갔습니다. 추웠더니 사람들이 다 차 안에서 이 드라이브 트루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함께 기다렸는데요,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커피를 주문하고 커피를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내 앞차에 있는 사람이 커피값을 대신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조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조에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인도 아닌데,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왜 갑자기 내 커피값을 내주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 차가 너무 낡아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날따라 또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달달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막 시럽도 추가하고 에스프레소 샷도 추가하고 소이 밀크도 추가하고 막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 영어가 막 버벅버벅 되니까 앞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좀 안쓰럽게 생각이 들었든지 제 모습을 작은 자처럼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커피값을 내줬겠다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나눈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지난주에 스타벅스 갔는데 앞차에서 제 커피값을 내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요? 집사님, 제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남편 집사님이 2세이신데 홀리데이 시즌에 그런 전통이 있대요. 이 스타벅스에서 앞차가 대신 뒷차를 위해서 커피값을 내주는 전통이 있어서 그 뉴욕의 어떤 도시에서는 3일 동안 이렇게 대신 커피값을 내주는 릴레이가 계속 진행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그걸 미리 알았으면 저도 뒤차 커피값을 내줬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저도 생각해봤어요. 아, 내가 뒤차를 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뒤에 있는 차가 큰 차에 젊은이와 네다섯 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알고 있었어도 제가 그것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 참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다음에 스타벅스 가면 저도 뒤에 있는 차에 있는 그 커피값을 대신 내줘야 되겠다. 정말 값없이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차가요, 감사하다라는 말을 들을 생각도 없이 그분은 그냥 저를 위해서 커피값을 내주시고 간 거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감사합니까? 저도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욕심에 눈이 멀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그 욕심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그 욕심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로 욕심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6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 열 지파는 다 나가서 싸우는데 왜 너희들만 그렇게 너희들의 소유를 챙기려고 하느냐. 이 모세가 꾸짖는 것입니다. 이 말에 루벤과 갓 지파가 모세와 타협안을 마련합니다. 민수기 32장 16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6절.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는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대신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은 이 요단 동편에 머물 수 있도록 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락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들의 요청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그 육신적인 안목을 결정한 그곳을 계속해서 그 기득권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안목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르우벤과 갓 자손이 여기에 정착을 했어요. 요단 동편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나눠져서 얼마 정도는 이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그런데 이 요단 동편에 머무른 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요, 계속해서 이 주변 국가들의 침략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결정은 세상적인 안목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불편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그 길이 평안의 길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안내를 서는데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같이 안내를 서시는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 공동체에 순장을 그만두셨다가 이제 다시 은혜를 받고 순장에 복귀하신 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이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순장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장로님도 이 순장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순장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1차적으로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순장을 하라고 선뜻 권면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장을 해보니까 이 순원들이 아프면 그렇게 마음이 힘들대요. 거기다가 이 순원의 자녀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 순장을 선뜻 이렇게 추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 보면 공산당 같대요. 왜냐하면 그냥 순장 모임 한다 그러면 90% 이상이 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교육받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보면 이거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순장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또 자기의 시간을 희생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순장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순장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정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장으로 이렇게 자원하신다면 그 길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순장님들 축복합니다. 정말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평안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반드시 믿습니다. 여러분, 막걸리라는 술을 아시죠? 한국의 술입니다. 그런데 막걸리의 뜻이 무엇입니까? 막 걸러낸 술입니다. 막 걸러낸, 그냥 대충 걸러낸 술이 막걸리입니다. 그런데 이 막자가 정신 영역으로 옮겨져 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없이 그냥 우리가 보이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막자가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그 규례를 주시고 그 규례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임을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세요. 내 환경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 설교 서두에서 이 민수기에서는 숫자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을 하다가 거기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40년 중에서 38년의 기간이라고 하면 이 민수기 36장에서 몇 장 정도가 할애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30장 이상은 38년 동안 살아간 것이니까 30장 이상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성경에 단 6장 정도, 13장에서 19장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사실은 뭐 2, 3장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살다가 그냥 죽은 인생, 불평하다가 죽은 인생, 하나님께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게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왕기서를 읽어봐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다 단 두 줄인 경우가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순간 그 삶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쓸 것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감사로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감정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주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오는데 우리의 감사로 욕심을 제어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평안이요 축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기준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옵니다. 감사로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나눌 수 있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이제 나아갑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맞지 않고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합니다. 감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로 욕심을 제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